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까지요.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구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그런 흐름 가운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그 27절, 29절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소위 남은 자 사상이라 그래요. 남은 자 사상, remnant theology 혹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29절 보면요, 27절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엄청 많아요.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된대요. 29절도 보니까,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아였더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남겨둔다는 얘기는 우리 농사 지은 사람들은 잘 알죠, 그죠? 곡식을 추수하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수확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작은 일부만이 이제 다음에 뿌릴 씨로서 남기고 나머지는 우리가 먹어요. 그러니까 요 씨를 제외하고 나머진 전부 다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래요. 그 얘기 뭐예요?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같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 남은 자, 그 다음에 거룩한 씨 혹은 씨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실 슬픈 얘기예요. 이 A.W. Tozer 여러분 잘 아시는 그분은요, 이 남은 자 이 사상, 남은 자 신학을 갖다 가르쳤어요. 성경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terrible doctrine이라고 했어요. 아주 무서운 교리라고 하는 말까지 했어요. 저도 동감합니다. 끔찍한 교리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오늘은요, 이 무서운 진리에 대해서 벌써 여러분들 눈이 긴장하는 것 같아요. 세 가지로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남은 자 사상이 뭐냐? 누가 남은 자냐?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를 세우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세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남은 자 사상이 뭔가 하는 거. 우리가 남은 자 하게 되면요, 구약에 보면은 그 남은 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어떤 분들은 540회 이상 나온다고 그래요. 남은 자 사상이라는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렇죠? 대다수의 사람들, 대부분의 majority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과 적이 돼요. 그렇죠? 그러다가 죄 용서함 받지 못하고 결국은 뭔가 하면 다 멸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소망도 없이 생명도 없이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데 아주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죠. 그렇죠? 그 남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 무서운 진리가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일반 세상을 보면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려는 건 뭔가 하면요, 교회 안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그랬죠, 그죠? 예, 물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오늘날 보세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이건 사실은 오늘날 교회 영적인 이스라엘의 수가요 엄청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남은 자만이 구원된대요. 근데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remnant, 남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요, 극소수라는 뜻이에요. 극소수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펼쳐나가시는데 여러분 인간은요 끊임없이 불순종합니다. 끊임없이 믿지를 않아요. 불신앙을 가지고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그 죄를 갖다가 심판하세요. 물론 오래 참으세요. 금방 심판하지 않아요. 오래오래 끝까지 참아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게 되면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심판되어서 다 죽어버려요. 다 멸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끊겨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요, 심판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소수의 사람들을 갖다가 선택하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서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남겨두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소수의 택한 백성들을 남기시고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remnant theory예요. 그렇죠? 남은 자 사상입니다. 노아 홍수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인구가 얼마였던 것 같아요? 그 노아 홍수가 벌어질 때. 근데 마지막에 구원되고 남은 사람 몇 사람? 달랑? 8명이에요. 8명. 노아와 나머지 7 식구에서 8명만 구원받고요. 나머지는 다 죽어버렸어요. 다 멸망받.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인구를 모르니까. 그죠?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창세기 보면은. 그렇죠?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그 몇 사람만, 극소수만 빼고 나머지는 다 멸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았다니까 예수님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겼다 그랬어요. 우와 많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세요? 반대예요. 7천 명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체 인구가 얼마였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 그때 당시 인구가 얼마였냐면 200만이 넘었어요. 장정만 60만이니까 200만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게 500년이 지나갔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안 잡아도 700만 안 되겠어요? 여러분 700만 중에서 7천 명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1%예요. 1%보다 떨어져요. 아주 최소로 잡은 게 700만이니까. 그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전체 성도들 중에서 1%만 제외하고 나머지 성도들은 다 바알에게 무릎 꿇어요. 혼합신앙이란 그런 뜻입니다. 혼합신앙. 그죠? 오늘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다 혼합신앙으로 빠져듭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겨우 1%만 신부의 교회로 남겠다. 그런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다 봐서. 여러분 666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나중에 뭐 대환란 때만 일어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죠? 요한계시록 그래 버리면 그냥 시나리오 끝나버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은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물론 나중에도 이런 이중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666표를 받습니다. 어떻게 받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타협합니다. 세상에 타협해요. 신앙을 팔아먹어요.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 안에서 두 가지를 다 선택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건 666이에요. 혼합신앙입니다. 그죠? 인자가 올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노아 시대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나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살아남는 얘기예요. 구원받고 나머지는 지옥으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안 믿어지시죠? 날씨도 좋고 오랜만에 그런데 목사님이 또 갑자기 왜 이런 끔찍한 이게 오죽했으면 terrible doctrine 끔찍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진리예요. 이사야도 안 믿었어요. 이 지금 이사야 글을 인용했는데요. 이사야도 안 믿었다니까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 처음에 아까 저 27절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뭐라고 돼 있어요? 외치대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크라조인데요. 이게요. 우리 그 그냥 이사야에서는 안 나와 있어요. 이건 바울이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글을 갖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인용을 하면서. 근데요. 그냥 예언하여 가로되 아니면 말하되 이런 얘기를 안 하고요. 외치다 크라조라는 말을 썼어요. 막 소리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두 소경이 예수님 지나가니까 뭐 눈은 안 보이지만은 막 뭐라 그랬어요? 막 소리쳤다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또 보면은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죠. 같은 얘기 크로스 그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택하셔서 하나님이 키우신 그 언약 백성인데 그 사람 숫자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극히 일부분 만을 갖다가 내가 구원받겠다라고 하니까 이사야가 충격 먹은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 그러고 나서 앞으로 닥칠 이스라엘에 닥칠 그런 그 남은 자만의 구원 파멸 전적인 파멸을 갖다가 자기가 딱 예언으로 자기가 받고 난 다음에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오늘 이 정말 테러블한 닥터를 갖다가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의 이 말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그렇죠? 다 흩어져 버렸어요. 포로로 다 잡혀가죠. 나중에 가서 정말 이 말대로 뭐야 진짜로 작은 극소수 포로로 잡혀가던 사람들 다 거기 살았어요. 거기서 온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 사람들만 와서 이렇게 회복된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죠? AD 70년에 어떻게 돼요? 디도 장군이 와서 다 부셔버려요.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그렇죠? 다 완전히 파멸시키고 전부 다 흩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오늘날도 말이죠. 그렇죠? 아주 일부의 작은 수에 극소수에 있는 남은 자들 유대인의 남은 자들만이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죠? 그런 그 구원의 반열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이사야의 글을 보면은 모릅니다. 이 랍비다라는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가 같이 이제 이스라엘 가서 선교한 사람들 다 느낄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사야서 글이 이제 많이 나와요. 거기에 예수님을 갖다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 설명하는데 이사야서를 글을 갖다 딱 펼치면서 이게 이사야라 그러면요. 이사야 그러면서 막 기뻐해요. 이사야가 최고 선지자래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합니다. 자기 이사야 선지자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런데 그걸 펼쳐서 메시아가 고난받겠다 얘기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얼굴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처음 들어본 얘기거든요. 못 믿어요. 예. 옛날에도 못 믿었고요. 지금도 못 믿는데 전혀 이사야만 좋아하지요. 이사야 얘기한 그 얘기를 갖다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잡아준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방인들하고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 아주 그냥 대단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도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오늘날 교회 모습입니다. 교회 모습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교인들 중에서 몇 퍼센트나 남은 자 교리에 대해서 진짜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남은 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이게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갖다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매주 주일 예배 참석하면서 그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뭐 당장 뭐 미국과 한국 교회 교인들 중에서 99%는 지옥 갑니다. 정말입니다. 근데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 믿고 나 예수 영접했어. 나 예수님의 그 다 받아들였어. 그리고 십일조도 하고 주일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나는 천국 간다 그래요.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천국 간대 전부 다 다. 여러분 유대인의 코미디가 지금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코미디라면 좀 이상하다. 비극이에요. 그죠? 비극이 지금 교회 안에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교인들이. 복음대로 살아내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천국 간대요. 아니 목사님 그건 구약이고 신약에 들어서는 네,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초대교회 막 대추수가 일어났죠. 그죠? 막 말씀을 선포하니까 3,000명씩 한꺼번에 5,000명씩 막 일어나서 그래서 대형교회가 막 세워져.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근데요, 한번 따져보세요. 잘 따져보세요. 그때 당시 그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죠? 예루살렘 성에서 그 안에 그때 유월절 당시거든요. 유월절 당시에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아까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나서 다 죽여버렸어요.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유대 전쟁사 그 보면은요, 요셉 요셉 보면은요, 그때 죽은 인구가 얼마로 나오냐면 110만이에요. 110만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정말 그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그런 그 역사가 거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뭐 110만이 아니고 100만으로 한번 잡아봅시다. 그죠? 100만으로 잡았을 때 아까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8,000명에다가 뭐 2,000명 더 회개했다고 칩시다. 만 명이야. 그죠? 자, 만 명이면 몇 퍼센트예요? 1%예요. 여러분 이게요. 대부흥이 일어난 초대교회 정말 전무한 그런 부흥이 일어나서 전무한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로 몰려든 다 유대인이에요. 거의 다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 퍼센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1%가 될지 0.5%가 될지 아니면 뭐 2% 그건 잘 몰라요. 그냥 이제 이건 추정해 사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극소수란 뜻이에요. 그건 몰라요. 우리는 어떤 분들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대부흥 대추수를 갖다 일으키신다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설명한 것 같은데 그런 일 안 일어나요. 부흥은 언제나 일어나요. 국지적인 부흥이에요. 국지적인 추수입니다. 그럼 뭐 지금 다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전에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뭐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하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이방인의 충만한 사가 다 숫자가 다 차게 되면은 예수 믿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유대 안에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국적으로 정말 대거 유태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비밀이라고 돼 있어요. 로마 11장에 기록돼 있어요. 그거는 근데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유대인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그냥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걸 갖고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일어난다 그러면 안 돼요. 부흥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국지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요, 언제나 남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설득을 안 당했으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교회사 책을 꺼내서 한번 끝까지 읽어보세요. 교회사 공부를 좀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요, 시대마다 이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시대마다 그래요. 예수님 오실 시대도 그랬고요. 그때 당시에 깨어서 예수님 맞이한 사람 달랑 두 사람이에요. 시몬 안나. 목자까지 들어가더라도 그건 몇 퍼센트예요? 중세시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왕국 아닙니까? 그죠? 기독교 왕국이에요. 온 전체가 유럽이 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아세요? 그 머저리티로 생각하는 거의 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수도원이 교회였고, 그 다음에 정말 극소수의 발렌시안, 뭐 여러 그 정말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많이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뭐 가톨릭 전체가 다 그건 아니고 그 안에도 소수는 있겠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는 더 그럴 겁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노아의 때와 똑같아. 소돔 고모라하고 똑같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원리가요.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와서 그리고 지금 2000년 교회사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한 번도 이 원리가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남은 자 교리를, 이 진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것을 믿는다면,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네? 저는 보니까 아무리 봐도 교회가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만약 정말로 안다 그러면요, 온 성도들이요, 매일매 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혹시 99%에 속해 있지 않아요? 정말로 내가 1%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날마다 내 삶의 그 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죄악으로 충만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엎드려서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그런 대사도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남들한테 이렇게 설교하고 전파한 다음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 그냥 과장법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랬는데. 근데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그죠? 그런 뭐 문제의식도 없이 그냥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괜찮아. 나는 좋아. 내가 구원받지.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만약 그렇게 살면서 생각 없이 매일매일 살아간다 그러면요,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100%, 99%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Terrible doctrine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깨우기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거, 위로라고 하는 평안은 어디서 나와요? 가짜 평안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가짜 평안이 너무 많아. 강단에서 가짜 평안을 너무 많이 줘서 그래요. 어떻게 나와요? 정말 복음 앞에서 자기가 깨어져서, 정말로 자기가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갖다 복음의 빛이 비춰서 자기가 깨닫고 자기의 그 모습을 갖다 하나님께 외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 갖다 내가 어떡합니까? 그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한테 부딪혀서 그걸로 인해서 내 삶이 달라지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 죄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걸 내가 받을 때 막 기쁨이 샘솟듯이 나한테 솟구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진짜 평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서, 주일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주님과 만남과 그런 기쁨과 평안을 갖다 받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받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심각하게 여러분들이요, 와서 주일 예배는 이게 보통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금요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이 나와서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 정말로 그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늘 강조하지만 내 삶 전체로 드리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그렇죠? 전체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지 아닌지는 여기 와서 사실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 뒤를 따라가 봐야 돼요. 집에 가봐야 돼요. 남편에게 무슨 말 하는지, 아내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자식을 그 가리킬 때 정말로, 그죠? 사도들의 터 위에 서서 지난주처럼 정말로 제대로 자식들을 갖다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세상 기준으로 똑같이 하는지 봐야 됩니다.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열매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열매를 봐서 그 사람을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이렇게 열매가 있습니까? 별로 자신이 없어서 대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열매를 정말 예수님께 자신있게 여러분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1%에 속한 사람입니다. 명확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가짜 구원의 확신이 많아요. 아니, 목사님, 언제는 구원 확신하라고 했다가 또 오늘은 또 갑자기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흔들어 놓습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 이 진리는요, 양쪽이 다 있어요. 패러독스컬한 그런 진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각본 잘 이게 잘 안 돼요, 그게. 근데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동시에 여러분들 1%밖에 안 돼요. 남은 자 그것도 같이 알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는요, 이 남은 자를 갖다가, 이 아까 이제 남은 자, 거룩한 씨 두 개 얘기했죠. 이제 세 번째가 나오는 이게 뭔가 그루터기라는 말이 나요. 그루터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저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다 망해버렸죠. 그래서 달랑 두 지파만 남은 거예요, 지금 남쪽에.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10분의 1이 날라가, 10분의 1만 남은 거예요. 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스라엘을 갖다 이렇게 산으로 비유한 거예요. 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10분의 9가 잘라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만 엉성하게 덤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참 슬퍼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10분의 1도 다 날라가버려요. 전부 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그 황폐한 중에 뭐만 남습니까? 남은 자만 남아요. 그게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붕을 일으키세요. 그렇게 하고요,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큰 나무로 자라서 또 울창한 숲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그루터기가 바로 뭔가 하면 남은 자예요. 그게 아까 얘기한 거룩한 씨입니다. 하나님은요,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고 계시다가 지금도 이렇게 나가다가 결국은 그것을 완성시킵니다. 교회는 이런 남은 자들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해서 이렇게 불러 모아서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뭘 일으키냐면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새순이 돋아 나게 하는 겁니다. 그루터기 해서. 그게 뭔가 하면요. 이 이사야 그 6장 그 13장 그 13절 그 말씀이 어떤 그림인가? 부흥의 그림이에요, 그게. 그런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런 남은 자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누가 남은 자냐? 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끝까지 남은 자 혹은 남은 교회, 우리 저 남은 자, 남은 교회 같은 얘기예요, 그죠?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 보면은 이제 얘기가 나와요. 나오면서 남은 자의 특성이 뭐냐 하는 것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게 무슨 소리냐? 오늘 자세하게 다 여러분들께 얘기 못하겠지만요. 나중에 집에 와서 계시록 12장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계시록에서는 상징이 돼서 아예 상징 자체를 갖다가 밝혀준 게 있기 때문에 명확합니다. 용은 사탄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삼위일체지만은 사탄 또 삼위일체가 있죠. 그죠? 용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짐승이, 짐승은 뭡니까?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렇게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삼위일체예요. 걔네들이 이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막. 자, 용이 여자에게, 여자는 뭔가 이게 참 교회를 이게 진정한 교회, 그렇죠? 분노했어요. 그 배경은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군가 하면 남은 교회입니다. 남은 자 교회입니다. 남은 자 교회예요. 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다. 이 뭔가 하면 남은 자 교회의 특성이 지금 두 가지로 남아있죠.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남은 자 교회, 남은 자는 그 안에 예수의 증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두 가지를 여러분께 설명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짧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짚고만 넘어가겠는데, 얼핏 들으면 그냥 십일조하고 십계명 지키고 뭐 또 뭐예요? 주일 성수하고 선한 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요, 그렇게 어떤 율법 규정을 갖다가 조목조목 지키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따르면 안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자유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나 율법 규정들은 다 필요합니다. 필요 있으니까 다 좋겠죠. 그것들은 왜 필요하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요, 그죠? 처음부터 자유함 주면 지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거 해. 하고 다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안에서 요것도 지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이러면 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언제까지나 그러고 있을 거예요? 커야 되잖아요. 크게 되면 거기서 자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골프를 배울 때 보면 뭐가 있어요? 머리를 들지 마라. 아니면 왼팔로 주도해라. 무슨 뭐 그립을 어떻게 지어라. 막 이렇게 막 처음부터 규정이 많잖아요. 그죠? 막 하려고 힘. 근데 일단 다 배우고 나면은 좀 성숙하게 되고 나면은 어떻게 되죠? 그냥 치면 그렇게 돼요.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초신자 때 다 이렇게 자기가 그 규율 안에서 자기가 철저하게 훈련받아서 11조 하는 거. 무슨 뭐 물론 크리스천 11조지만은 그 다음에 뭐 주일 성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막 주일날은 그냥 빼먹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런 그 철저하게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게 몸에 딱 배게 되면요. 성숙하잖아요. 성숙하면은 그거 신경 하나도 안 써요. 그냥 자연적으로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새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만 여러분들이 지키게 되면은요. 모든 계명을 다 지키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 아세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으로 지켜요. 그냥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목장을 사랑 그런 사랑의 계명을 지켜 나가게 되면요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주신 모든 계명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지키게 됩니다. 자유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 교회의 특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그죠?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면 자유롭게 지킵니다. 법조문에 묶여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새 계명에 순종합니다. 율법이 정말, 불법들이 정말 너무나 이렇게 성행하는 이 시대에 대부분 교회가 다 지금 막 그냥 오염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자 교회는 뭐예요? 순결합니다. 거룩합니다. 그죠? 그 안에서 정말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이 사랑의 그 계명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예, 네, 그 어린 양의 신부로 세워져야 됩니다. 정말 거룩한 그 세마포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그죠? 이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정절을 지키고 거룩함과 순수함을 지키는 그런 신부 교회입니다. 그런 남은 자 교회, 그런 남은 자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얘기한 거. 작은 첫 번째. 작은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 예수의 증거 가지셨어요, 여러분?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뭐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 뭔가 다른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신 모양이야. 뭔가 달라요. 그죠? 그 안에서 예수의 증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그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배워서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 예수의 증거예요. 그죠? 근데 그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물어만 봐요. 여러분들께 그런 예수님의 증거가 있으세요? 있어요? 봐, 이게 적지 않나요, 소리가? 예, 네, 안 돼요. 여러분, 증거를 가지셔야 돼요.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열매라 그랬으니까. 그 예수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얘기 말고요. 자,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 제가 오늘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이것을, 계시록적인 그런 이렇게, 문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요. 우리에게 다시 이게 설명을 해준 것이 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에 예수의 증거가 뭔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내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천사가 왔는데 천사가 너무 영광스러워서요. 그냥 막 그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증언, 증거 같은 얘기예요. 테스티모니 같은 거예요.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에비던스, 테스티모니 같은 얘기입니다. 언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러니까 똑같아요. 천사나 우리나 똑같은 종이라 그런 얘기예요. 삼가 그리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들어와 있는데 예수의 증거는 뭐예요?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래요. Testimony of Jesus. 그죠? 예수의 증거는 뭔가 하면은 예언의 영이에요. Spirit of prophecy.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주격으로 보냐, 목적격으로 보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주신 증거일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큰 중요한 게 아닌 게 왜냐면은 같은 얘기예요. 두 개가 아마 일부러 모호하게 쓴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사도 요한이. 왜냐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진 자만이 내가 삶에서 예수님의 증거를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건 됐고, 예언의 영이 뭐냐는 얘기예요. 예언의 영은요, 사실은 이 성경에서 전체에서 여기밖에 안 나와요. 예언의 영이란 표현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독자들은 다 알았어요. 이 얘기하면 무슨 소리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주의 그 랍비들은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예언의 영이라는 것 갖다가 이렇게 서로 interchangeable 하게 이렇게 서로 교환해서 썼습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아람어역으로 되어 있는 탈굼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요셉을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얘기하는 건데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요셉을 가르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근데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죠? 근데 아람어 성경에 보면요. 예언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걸로 쓴다 그런 얘기예요. 민수기 27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탈곰 성경에는 예언의 영이 머무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같은 얘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 예수의 영입니다. 그죠? 근데 왜 예언의 영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요셉과 여기 나와 있는 여호수아는 예언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 안에 그랬기 때문에 예수의 증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모르는 눈치 같은데 그 우리 예수님 때 그런 비슷한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면 예수의 증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Spirit, 영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별거 아니에요. 이건 뭐 복잡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근데 이걸 그냥 성경 공부식으로 아 이건 뭐 예수의 증거는 그거고 뭐야 영은 뭐 그죠? 예언의 영은 이거고 이렇게 이게 알아서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예? 네? 여러분 예수의 증거를 아까 얘기한 그 증거 말고 그죠? 이 증거를 가지셔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예수를 선포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의 그 증거가 나한테 삶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예언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것은 예언의 은사를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게 포함될지 모르지만 포함되더라도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은사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주셔야 받으니까. 이거는 다 하셔야 돼요. 남은 자 교회라고 한다면 남은 자 성도라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증거가 누구나 다 있어야 돼요. 예언의 영이 누구나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 큰 뜻이 있어요. 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남은 자 교회는요. 예언의 영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사역하셔야 돼요. 남은 자 교회는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의 영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사역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세상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그 예언적인 능력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가 갈수록 더 중요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런 얘기예요. 이미 왔어요. 예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두 개 분리되면 안 돼요. 그죠? 그냥 단순한 성경 말씀으로 아니란 얘기예요. 단순한 지식이나 단순한 정보가 아니란 뜻입니다. 예수의 영을 전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영으로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영으로 여러분 자녀 교육하셔야 돼요. 직장에서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의 영이 여러분 예수의 증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남은 자 교회는 예언의 영을 가지고 여러분 사역하셔야 됩니다. 살으셔야 됩니다. 사역한다 그러니까 딴 사람 얘기한다 그러면 살아야 돼요. 같은 얘기예요. 에스겔이 생각나요. 그죠?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을 갖다가 예언했어요. 대언, 예언 같은 얘기입니다. Prophesy 같은 얘기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생기야 부러워라! 하고 명령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진짜 마른 뼈 늘려있던 게 막 쫙 조립이 됐지만은 거기에 막 살이 붙어지고 힘줄이 생기고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막 생기가 들어와서 거대한 군대로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예언의 영으로 사역해서 그렇습니다. 예언의 영으로 사역하게 되면요. 내가 한 말이 헛되이 돌아간 게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사건을 이룹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을 그랬잖아요. 사무엘의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왜? 사무엘에게는 예언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예언의 영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 선포와 그리고 우리 삶에서요. 성령의 예언적인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되어 갑니다. 성령의 예언적인 능력을 여러분 다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권세로 나타나요. 그게 권위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고 그것이요.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 얘기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렇게 사역했어요. 모세, 엘리야. 그죠? 우리 저 계시록 12장에 보면은요. 뭐가 나오죠?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은 사역한 걸 자세히 읽어보면은 전부 다 이게 모세 사역하고 엘리야 사역이에요. 보면은 막 물을 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막 그런 사역들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은 뭘, 물론 이제 나중에 실제로 그렇게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뭔가 하면 이게 교회예요. 두 증인도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두 증인이 그렇게 사역해요. 물론 그러다 죽고 다시 또 뭐 3일 반 만에 부활하고 그래서 막 올라가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떠한 적그리스도의 그 핍박 속에서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을 가지고서 사역해 될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이게 무슨 소리가, 이게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두 증인 하면 여러분 우리가 두 증인처럼 모세와 엘리야처럼 여러분 사역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언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모세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둘 다 성정이 같다 그랬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더 위에 있어요. 왜? 우리는 새 언약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있었던 그 예언의 영이 그들을 왔다 갔다 했지만 우리는 뭐예요? 항상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떠나지 않아요. 예언의 영으로서 우리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런 권세로, 그런 하나님의 임재로,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사시면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엘리야는요, 정말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정말 뭐라 그럴까, 이렇게 뜨거운 열정. 이게 정말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그런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언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의 영이라는 게 바로 뭔가 하면요. 시대를 보고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이에요. 비전이잖아요. 그렇죠? 엘리야는요.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이 제단들이 다 무너져버리잖아요. 그때 아합 시대 때 다 무너져버렸어요. 그걸 보고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분노가 치밀었어요.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분연히 혼자서 일어난 거예요. 아무도 없지만 혼자 일어나서. 그렇죠? 1대 850으로 그냥 가서 다 싸워서 승리한 겁니다. 모세는 40년간을 갔다가 그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그냥 입만 열면 불평하고 그냥 그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갔다가 등에 짊어지고요. 장장 40년을 갔다가 사역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그냥 너무 힘들어갖고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 도저히 이거 이들 내 못 지겠습니다. 내가 이들을 낳았어요? 나를 지금 죽여주세요. 그래서 이들 꼬라에 좀 안 보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잖아요. 민수기 보면.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이들에게 힘을 주어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겠습니까? 예언의 영입니다. 예언의 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언의 영이 우리들에게 오는 세대의 비전으로 가득 차게 할 것입니다. 예언의 영은요. 영원한 미래를 보게 하는 영입니다.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 선지자를 갖다가 나비라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prophet 하잖아요. 그죠? 선지자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요. 로에라는 게 뭔가 하면 seer. 선견자라 그래요. 먼저 보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땅의 것은 그냥 단순하게 지나가는 것이고요. 영원한 나라,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국, 그리고 마지막에 상 주시는 그분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전체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머리로만 알면 안 돼요. 그죠? 정말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남들이 비웃던 남들이 뭐 조롱하던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냥 오직 내 마음 전체는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둡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 수많은 모래 같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 남은 자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시키시고 쓰십니다. 누가 남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증거는 예수의 영입니다. 그렇죠? 예언의 영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언의 영으로 충만해서 남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려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를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를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남은 자는 뭐 내가 되고 싶다 그래서 되는 거 아니라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죠? 뽑아주세요. 선택하세요. 창세 전에 우리가 때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서 흠이 없고 정말 깨끗하게 종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 교회가 타락하고 오염될 때요. 하나님은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고 정결한 그런 교회들을 갖다가 예비하십니다.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거룩한 자를 갖다가 다 남겨두십니다. 왜 그래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죠. 뭡니까? 먼저 그 이전에 뭐예요? 그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뭐하는 사명이라 그랬어요? 아까 잠시 언급했는데 뭐예요? 새순을 일으키게 하는 사명이에요. 부흥시키는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을 갖다가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를 갖다 남은 자로 세운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저 교회들을 세우라고 일으키라고 부흥시키라고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남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사무엘상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요 그게 아주 명확하게 이 잘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와 그리고 그 아들들은 그 악행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 종교 최고 지도자들인데 그 가정인데 그렇잖아요. 제사를 멸시하고 뭐 난리 났어요. 그죠? 정말 이스라엘이 암울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일으키고 사무엘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무너져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갖다가 다시 써간 것이 사무엘상이에요. 여러분, 엘리는 죽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죽은 교회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뭔가 하면요. 남은 자 교회예요. 그 한 사람 남은 자 교회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거룩한 씨입니다. 그루터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은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엘리 보면 잘 나와 있죠. 다 죽어요. 그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우리 다 봤잖아요. 유럽에도 봤고 미국도 봤고 한국도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심판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빨리 일으켜서 일어나지 않으면요 심판하고 그냥 많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남은 자 교회를 통해서 사무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그루터기의 새순이 돋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예요. 울창한 살림으로 바꿔버리실 겁니다. 부흥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죄가 들어와서 교회가 부패해지면요 더 이상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 아시죠? 아무리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세속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에요 목숨 걸지 않아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니까 복음에 목숨 걸지 않아요. 차지도 않고 돕지도 않아요. 그냥 미지근해. 여러분 죄송합니다. 계속 그렇게 살면요 99% 지옥 갑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아주 terrible doctrine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강체를 가리고 있어요. 급속도로 지금 교회가 죽어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급속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저주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걷어가는 거예요. 그럼 저주입니다. 끝나요, 그냥. 교회에서 부흥이 안 일어나는 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그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서 그 다음에 동문으로 왔다가 어떻게 돼요? 동쪽 문으로 왔다가 성읍 동편으로 산으로 가서 그냥 떠나버려요 그냥. 그죠? 뭐 거기 얼마나 악행과 더러운 것들을 게. 그러나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 부흥 아까 얘기한 그 부흥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43장 44장 가서는요 다시 동문을 향해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전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남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남은 자들 통해서 그루터기에서 더 많은 새순이 정말 돋아나서 더 큰, 더 울창한 살림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부흥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예배 때마다 우리 주일 예배 때 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앞에서 여러분 죄악된 모습이 폭로돼야 돼요. 여러분 그냥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냥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정말로 그 가운데서 통에 잡아갈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에 내가 그냥 눌려서 내 영혼이 완전히 부서져 버려야 돼요. 완전히 그냥 쓰러져 버려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여기 들어와서 전에 얘기했지만 그냥 영문도 모르지만은요 거기에서 뭔가 달라. 뭔가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위압권에 어미하심에 그냥 눌려서 두려워하면서 와,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은 자 교회는 그렇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부흥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남은 자 교회에요. 준 사명이 뭔가 하면은요, 열방을 살리고 뭐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더 기본적인 그 바닥에 있는 사명이 뭔가 하면 기도하는 사명이에요.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들을 갖다가요, 뽑죠?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신 줄 아세요? 기도하게 만드세요. 기도해야지 그런 부흥이 일어나니까. 기도하게 하는데, 여러분, 아까 얘기한 그 한나 보세요. 한나는요, 이 여자는 하루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정말 자기가 울고 마음을 쏟아놓지 않으면요, 하루도 못 견디는 여자입니다. 아시죠? 그냥 뭐, 마음의 고통과 번민과 그 원통함과 그 격분과 여러분, 그걸로 막 꽉 쌓여 있어갖고요. 여러분, 하루도 기도하지 않으면 못 백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이렇게 뭐라 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하루도 기도하지 않으면 못 백이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남은 자로 지금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킨 중입니다. 감사하세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세요. 신음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한나와 같이 남은 자로 키우실 겁니다. 예, 네. 정말로 내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어렵고 아프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바꿔줄 거로 샀다가 여러분들이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말씀하세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엄마 떨어져서, 아빠 떨어져서 뭐예요? 그냥 외롭게 거기 성전에서 계속 뭐 하겠어요? 그 많은 시간을 갖다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여러분, 모든 남은 자들은요 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모세, 엘리야, 뭐 다 여러분 한 다니엘 다 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교회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그렇게 쓰게 해달라고 여러분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다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은 자의 사명은요 그냥 보존되고 그냥 보호되고 있다가 이쁘게 차리고 있다가 화장하고 신부처럼 이쁘게 있다가 싹 들려 올라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거는 타락한 교류예요. 아니라고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죠? 환난 전에 휴거는 안 일어납니다. 절대 안 일어나요. 목숨 걸고 전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성경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반드시 교회는 환난을 거칩니다. 반드시 거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신부의 교회는요 진짜 누구 말 맞아 군화 신고 총칼 들고 신부가 이쁘게 단장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예. 네. 그게 신부의 영성입니다. 정말 요새 얘기하는. 그러기 위해서 저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기도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수요일, 이번에 다음 주죠. 수요일서부터 기도학교를 열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학교는 누구나 와도 괜찮아요. 생명의 삶만 들었으면 돼요. 또 안 들은 사람도 생명의 삶 같이 들어도 괜찮아요. 와서 앞으로 한 성교학교처럼 한 2년마다 한 번씩 10가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매주 수요일을요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금요일에 드리고 있고 토요일에 드리고 있고 주일에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수요일까지 드리라고요?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은 남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의 군사이기 때문에 군사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 모집한 자 기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군사로 다니는 사람은 뭐 하지 말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여러분, 군인에게는요, 여러분, 군인에게는요, 나라가 우선입니다. 아세요? 군인에게는 나라가 우선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남은 자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라도 기도하세요. 수요일에 못 오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세대는 머지않아 끝날 겁니다. 허물이 끝나고요. 죄가 정말 끝날 겁니다. 그치고 끝날 겁니다.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날 겁니다. 모든 환상과 예언이 전부 다 성취되어 질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오는 세대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런 거대한, 그래서 보면 다 됐는데 열리게 되거든요. 거대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계를 보는 눈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의 세계관이라 그럴까요? 그 세계관이 얼마나 이렇게 큰 걸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어떤 세계관으로 여러분 살아가세요? 정말로 영원한 그 세계를 현재 시간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고 거룩하고 궁극적인 거대한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 하루하루 달려갑니까? 이 목적 때문에 우리가 창조됐잖아요.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오직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를 갖다 드러내는 데가 어딘가 하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비밀의 경륜들이 드러납니다. 에베소 3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정소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함이라 그랬어요. 한번 얘기했는데 뭐예요? 천사들이 있다가 놀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갖다가 딱 천사들에게 알려주니까요. 뒤로 나자빠진 거예요. 그 정도로 천사들을 놀래갈 정도의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다면적인 멀티다이멘셔널한 그런 지혜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그런 거시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 세계를 갖다가 이 시간 세계에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달라져 버려요. 그때 여러분들이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돼요. 세상으로 타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교회입니다. 이 말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적이 여러분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살고 성공하고 좋아요. 자녀 키우고 그런데요.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거대한 목적에 종속되셔야 돼요. 세상 것들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단순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교회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남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끔찍한 진리를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이 남은 자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남은 인생 정말 남은 자로 바르게 살면서 남은 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